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의 전술 핵무기가 이미 벨라루스로 이동 중이라고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루카셴코 대통령은 25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옛 소련 국가 정상회의에서 기자들에게 러시아의 핵무기 이동이 이미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전술 핵무기가 이미 벨라루스 영토 내에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며 귀국한 뒤에 이를 확인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러시아와 벨라루스 국방장관은 벨라루스에 러시아의 전술 핵을 배치하는 문서에 서명했다고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매튜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년 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뒤 우리가 봤었던 무책임한 행동의 가장 최근 사례라면서 분쟁에서 화생방 무기 사용은 신대한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그러나 미국의 전략 핵 태세를 조정해야 할 이유나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 어떠한 징후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26일 러시아의 기관과 개인을 제재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24명의 러시아인을 제재했다며 이 가운데 러시아 육군 간부가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의 78개 기관을 제재하면서 기계 제조업체 등 군 관련 연구소 등 기관 80곳에 대해 수출을 금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도 러시아에 대한 건설 및 기술 서비스 제공을 금지할 것이라면서 세부 사항은 추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 같은 추가 제재를 밝히면서 이는 지난주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마스노 장관은 전날 러시아의 벨라루스에 대한 전술 핵무기 배치 움직임을 비난했습니다. 마스노 장관은 전쟁 동안 원폭 피해를 입었던 유일한 나라로서 일본은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은 물론이거니와 핵 위협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26일 우크라이나 동부 도시 드니프로에 있는 의료 건물에 미사일 공격을 가해 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정신건강의원과 또 가축병원 등에 대한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 건물이 무너져 한 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다면서 이는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공격으로 사망자가 2명 그리고 부상자는 30명이라고 전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오로지 사악한 국가만이 의료시설에 대한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면서 러시아의 공격은 분명한 테러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날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한 러시아 남부 벨고로드 지역이 우크라이나 군의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바체슬라프 글래드코프 벨고로드 주지사는 이날 몇 시간 동안 이어진 우크라이나 측의 공격으로 주택과 상점, 송유관 등이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다음 주 일본과 싱가포르, 인도, 프랑스 순방에 나선다고 미국 국방부가 25일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오스틴 장관이 인도 태평양 지역 7차 공식 방문의 일환으로 도쿄를 방문해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을 비롯한 고위 지도자들을 만나고 주일 미군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방문은 올해 초 역사적인 미일 2+2 장관급 회담 이후 양국이 동맹의 능력을 현대화하고 미군의 태세를 최적화하며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들과의 관계 구축을 위해 중요한 진전을 이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오스틴 장관이 인도 뉴델리를 방문해 라지나트 싱 국방장관 등을 만나 양국 군의 작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군의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가 일본에 배치됐다고 미 태평양 공군이 25일 발표했습니다. 태평양 공군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글로벌 호크가 15일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일본 요코타 용군 공군기지로 배치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배치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을 지원하는 가운데 전구 규모 지속적 작전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태평양 공군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호크의 임무는 미국의 광범위한 정보와 감시, 정찰 역량 제공을 통해서 세계의 평시 또 유사시, 위기 상황에서의 작전할 시에 연합군과 동맹국 그리고 파트너들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뉴스 오택성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해마다 미국에서는 5월의 마지막 월요일이 미국을 위해서 헌신하고 목숨 바친 이들을 기리는 현충일 메모리얼 데이입니다. 알링턴 국립묘지 등 미국 전역에서 추모 행사가 열리는 엄숙한 날인데요. 다른 한편으로는 본격적인 여름의 시작으로 보면서 여행을 나서는 긴 연휴를 즐기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전미자동차협회 AAA는 이번 연휴 인파를 4,230만 명 정도로 봤습니다. 그중에서 340만 명이 비행기를 탄다고 분석했는데요. 연방항공청 FAA도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진 25일 목요일 하루에만 5만 1,000편 이상의 항공편이 움직이고 연휴 다음 날인 30일까지 일주일간 운행될 항공편이 31만 3,000편에 달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대유행의 여파와 최악의 물가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경비가 많이 들고 막히는 도로, 항공기 연착, 수속 지연 등의 불편이 예상되니까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이런 예고도 많았는데요. 이번 메모리얼 데이 연휴는 최근 20년 사이에 세 번째로 붐비는 아주 분주한 연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미 자동차협회 AAA가 분석한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는 미국 국내로는 플로리다 올랜도와 뉴욕과 네바다 라스베이거스였고요. 이탈리아 로마, 프랑스 파리, 그리고 영국 런던 등이 미국발 항공기 여행이 가장 많이 찾는 해외 목적지로 나왔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의 주간 프로그램 뉴스 따라잡기입니다.
Уже в этом году прогнозируется солидный рост внутреннего спроса. Уверен, наша компания воспользуется этой
возможностью.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의 정부 형태와 권력 구도 살펴봅니다. 뉴스 속 인물은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입니다. 뉴스 따라잡기는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집니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이 5월 26일 금요일이고요. 오후 3시 9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23도, 맑은 날입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5월 27일 토요일에 북한은 가끔 구름 많다가 아침부터 흐려집니다. 오전에는 평안남도와 황해도 쪽으로 비가 내리고요. 오후에는 모든 지역으로 비가 이어집니다. 비의 양은 20에서 60mm 정도인데 함경남북도, 황해도, 강원도, 남쪽 지역으로 비가 많이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지역에 따라서 4도에서 16도, 낮 최고는 20도에서 27도입니다. 동해상은 막다가 오후에 구름 많고 한때 비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5m, 서해는 흐리고 비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m, 먼바다는 오후에 2m까지 일겠습니다. 주요 도시의 기온 보실까요? 먼저 평양은 아침 최저 16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의주와 개성은 15도에서 23도 사이, 함흥은 13도에서 27도, 원산 16도에서 25도, 청진 13도에서 23도, 끝으로 해산은 아침 최저 8도, 낮 최고 26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영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벨라루스 내 핵무기 배치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상무부 장관이 만나 상대방 정책에 관한 우려를 나타냈고요. 주 국제인권단체가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이 여성들에게 부과한 제한 조처들이 인간성에 반하는 범죄라고 비난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지난 3월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의 핵무기를 벨라루스에 배치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발표가 실행에 옮겨지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그 러시아 국방부 장관과 빅토르 흐레닌 벨라루스 국방부 장관이 25일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에서 러시아 전술 핵무기를 벨라루스에 배치하는 것을 공식화한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예. 자, 러시아의 핵무기가 언제 벨라루스로 이동을 하는 겁니까?
네, 정확한 이동 배치 일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모스크바에서 기자들에게 해당 협정에 따라 핵무기가 이미 이동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미 벨라루스에 도착했는지는 불확실합니다.
그러면 핵무기가 얼마나 몇 기나 벨라루스로 들어가는 겁니까?
네, 그것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가 전술 핵무기 약 2,000기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요. 여기에는 항공모함이나 단거리 미사일 그리고 포탄에 탑재할 수 있는 것들이 들어갑니다.
네, 자, 전술 핵무기라고 하셨는데 흔히 뉴스엔 또 전략 핵무기라는 용어도 나오거든요. 이게 개념이 좀 다른 무기죠?
네, 그렇습니다. 전술 핵은 전장에서 적군이나 무기들을 파괴하는 목적으로 씁니다. 반면에 전략 핵은 주로 장거리 미사일에 탑재하는데 도시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보통 전술 핵은 전략 핵보다 위력이 낮고요. 사정거리가 짧습니다.
네. 자, 러시아가 벨라루스에 이 러시아의 전술 핵을 배치하는 건 우크라이나 전쟁을 염두에 둔 조치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 관리들은 이 조처가 서방의 적대감이 유발했다고 설명하는데요. 흐레닌 벨라루스 국방장관은 비전략 핵무기 배치는 우리의 적대적인 나라들의 공세적 정책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쇼이그 러시아 국방장관은 러시아와 벨라루스 서부 국경에서 극도로 빠르게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군사, 핵 분야에서 대응 조처를 하겠다는 결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과거에 이렇게 러시아의 핵무기가 벨라루스에 배치된 적이 있었나요?
네, 있었습니다. 냉전 시기에 벨라루스와 카자흐스탄 그리고 우크라이나 등에 소련 핵무기가 배치돼 있었는데요. 그런데 1991년 소련이 무너진 뒤 미국이 중재해서 이들 세 나라에 있는 핵무기를 모두 러시아로 옮겼습니다.
네. 자, 이번 협정 체결에 대한 외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미국 국무부 매튜 밀러 대변인은 해당 계획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래 그들이 보여준 무책임한 행동의 가장 최근 사례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생화학 무기나 핵무기를 쓰면 이후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는 기존 미국 경고를 다시 환기했습니다.
예. 자, 벨라루스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뭐 러시아의 충실한 동맹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원래도 벨라루스는 러시아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는데요. 이번 전쟁 기간에도 러시아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벨라루스 경제뿐만 아니라 벨라루스 군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쇼이그 러시아 국방장관은 재래식 탄두나 핵탄두를 실어 나를 수 있는 이스칸데르 M 미사일을 벨라루스 군에 인도했고 핵무기를 장착할 수 있도록 일부 SU 수호이 25 전폭기를 개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 쪽 얘기 볼까요? 러시아와 맞서 싸우는 우크라이나의 그 미국산 F-16 전투기를 제공하는 문제가 큰 관심거리인데 미군의 수뇌부가 이 문제를 언급했군요.
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나라들 국방장관과 화상으로 만난 뒤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스틴 장관은 우크라이나 공군 조종사들에게 F-16 전투기 운영법을 훈련하는 프로그램을 동맹국들이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은 그동안 그 F-16 전투기 문제 관련해서 소극적인 자세였는데 최근에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 동맹국들이 F-16 전투기를 몰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을 훈련하는 걸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그간 전투기 제공은 물론이고 훈련 제공도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결국 태도를 바꾼 겁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 전장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면 꼭 F-16 전투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었죠.
네, F-16이 전해항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비장의 무기라는 건데요. 하지만 미군 측에선 꼭 그런 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밀리 합참의장은 25일 기자회견에서 마술을 부리는 무기는 없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F-16이 우크라이나 정부 말처럼 전지전능한 무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스틴 장관도 우크라이나 영공을 지키려는 광범위한 노력에서 가장 필요한 무기는 전투기가 아닌 대공 방어 체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 전황 관련해서 가장 최근의 소식은 어떤 겁니까?
네, 러시아군 미사일이 26일 우크라이나 중부 드니프로에 있는 한 병원에 떨어져 적어도 두 명이 숨지고 아이 두 명을 포함해 모두 30명이 다쳤습니다. 또 26일 일찍 수도 크이우에도 러시아군 미사일이 떨어졌는데요. 이 공격으로 사상자가 나오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미국과 중국의 상무부 장관이 워싱턴 DC에서 만났다는 소식 보지요.
네, 왕은타오 중국 상무장관이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무역장관회의에 참석하려고 미국에 왔는데요. 회의에 앞서 25일 진아 레이몬드 미국 상무장관을 만났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두 사람이 양국 간 쟁점 현안에 대한 우려를 상대편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 두 사람이 전달했다는 그 우려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네, 먼저 미국 상무부는 레이먼드 장관이 중국 내 미국 기업들에 대한 조처에 우려를 제기했다면서 두 장관이 무역과 투자 환경 그리고 잠재적인 협력 분야 등도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왕 장관은 미국의 반도체와 수출 그리고 무역 정책에 대한 핵심적인 우려를 전달했다고 중국 상무부가 설명했습니다.
네, 자, 미국의 레이먼드 장관이 언급한 그 중국 측의 조처가 어떤 건가요?
네, 중국 공안이 경영자문회사인 베인앤컴퍼니와 기업실사업체 민츠그룹 사무소를 최근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그런가 하면 중국 정부가 미국 반도체 회사 마이크론이 국가 안보에 위협을 준다면서 국내 주요 산업체들이 마이크론이 만든 반도체를 사는 걸 금지한 바 있습니다. 레이먼드 장관이 이들 조처를 문제 삼은 겁니다.
네, 최근에 미국과 중국이 두 나라가 특히 반도체 기술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 관련 첨단 기술이 중국군 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관련 기술이나 이런 기술이 들어간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하는 걸 강력하게 제한하는 조처를 속속 발표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런 조처가 중국이 첨단 반도체를 개발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라며 이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는데요. 최근엔 마이크론 반도체 수입을 금지한 건 중국이 예고한 강경 대응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최근 미국과 그 동맹국들 사이에 중국으로의 그 첨단 기술 유출 막으려는 것뿐만 아니라 무역에서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 줄이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죠.
네, 중국이 세계 각지에서 영향력을 키우는 것에 대응해 원자재나 각종 공산품 공급에 있어 중국에 의존하는 정도를 줄여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있었던 G7 정상회의에선 이런 노력을 디리스크란 말로 표현했습니다.
네, 자, 최근에 서방 국가들 그 대중국 정책에 있어서 디리스크라는 말 말고도 또 디커플링이라는 말도 자주 등장하거든요. 이 어떤 느낌의 차이가 있는 겁니까?
네, 디커플링이란 건 중국을 국제 공급망에서 제외한다는 뜻인데요. 다시 말해 물자 공급에 있어서 중국에 일절 의존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최근 미국 등 몇몇 나라가 이 디커플링을 자주 언급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G7 정상회의에선 기조를 조금 누그러뜨려 디리스크란 말을 썼습니다.
네, 자, 미국과 중국 두 나라 상무장관의 워싱턴 DC 회동 성과는 있었습니까?
네, 미국 상무부는 건설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기술과 안보 등 쟁점 현안에서 진전은 없었다고 양측이 밝혔는데요. 그래도 레이몬드 장관과 왕 장관인 무역 현안에 관한 의견 교환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왕원타오 장관이 26일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를 만나서 타이 대표가 이 자리에서 양국 소통 경로를 유지하고 중국이 경제와 무역 부분에서 만들어낸 심각한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고 무역 대표부가 26일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은 아프가니스탄 소식입니다.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의 그 여성 박해가 반인도적 범죄라는 비난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와 국제법률가협회가 최근 펴낸 보고서에서 탈레반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여성과 소녀들의 활동을 가혹하게 제한하는 건 성별에 근거한 박해이며 인간성에 반하는 범죄라는 겁니다. 두 기관은 성별에 근거한 박해를 반인도적 범죄로 기술한 국제형사재판소 법령을 인용해 보고서 제목을 여성에 대한 탈레반의 전쟁, 아프가니스탄 내의 성별 박해의 반인도적 범죄라고 했습니다.
네. 자,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다시 집권한 뒤에 이 여성의 인권을 심각하게 억압한다는 지적은 계속해서 나왔었죠.
맞습니다. 사실 탈레반은 처음에 이전보다 좀 더 온건한 규정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었는데요. 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고 여성들이 공공장소에서 활동하거나 일하는 것을 거의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또 여학생들이 6학년 위에 상급 학년으로 진학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고요. 또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탈레반은 구금이나 강제, 실종, 고문, 그리고 기타 학대 등을 통해서 어떻게 아프간 여성 인권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두 단체는 이런 행위를 그러니까 ICC가 규정한 반인도적 범죄로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국제 앰네스티는 또 여성과 소녀들뿐만 아니라 여성 언론인이나 사회운동가까지 강제로 탈레반 지휘관과 결혼시킨 사례가 있다고 전했는데요. 보고서는 이런 강제 결혼을 거부하면 납치나 협박, 위협, 그리고 고문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산티아고 칸톤의 ICJ 사무총장은 이 보고서에서 이런 여성 박해가 거대하고 중대하며 체계적인 성질을 가진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아프간 여성의 그 인권 상황이 나쁘다는 건 이미 외부에 잘 알려져 있었는데 자, 인권단체들은 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보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칸톤 사무총장은 우리는 아프간 여성과 소녀들을 저버릴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국제 앰네스티와 ICJ는 ICC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조사하고 있는데 여성 박해 문제도 조사하고 법적 조처를 하라고 ICC 측에 촉구를 했습니다. 두 단체는 또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관할권을 행사하고 국제법에 따라 탈레반의 책임을 물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자, 보고서가 이번에 여성 박해를 언급했는데 뭐 실제로는 뭐 남녀를 가리지 않고 이 아프간의 인권 상황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인권 역시 적절하게 보장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보고서도 이런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탈레반이 성소수자 집단이나 소수민족도 가혹하게 탄압한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네. 자,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다시 통치하고 나서 국제사회 승인, 국제사회 인정을 받으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자, 이런 비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무래도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기는 더 힘들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자세하게 알려지기 전에도 이미 인권 문제 등을 이유로 국제사회가 탈레반을 배척하고 있는데요. 방금 설명한 그런 가혹한 조처들이 다시 논란이 된 탓에 탈레반이 원하는 국제사회 승인이 더 멀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영규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부지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소식인가요?
네, 백악관과 공화당이 부치안도 합의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사당 난이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구구단체 오스키퍼스의 창립자가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어서 연방대법원이 습지 등 수질 보호를 위한 환경보호청의 규제에 제한을 가하는 결정을 내린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아,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상향하는 협상, 진전이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 측이 25일 부채 한도 협상 합의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 언론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관련 소식을 정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디폴트, 즉 채무 불이행 사태 경고 시점이 며칠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막판 타결이 이루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협상에 진전이 있었다는 건 양측이 합의를 본 내용이 있었다는 걸까요?
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합의안은 31조 4천억 달러 규모의 현 부채 한도를 2년 동안 올리되 정부 지출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재량 지출 가운데 국방 부문과 보훈, 즉 퇴역 군인들에 대한 지출만 올리고 나머지 항목은 올해 수준으로 동결한다는 겁니다. 타협안 내용을 처음 보도한 뉴욕타임즈 신문은 이번 타협안을 두고 민주당으로선 대부분의 국내 관련 지출을 대규모 삭감해서 제외시켰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공화당은 일부 연방정부 지출을 줄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뭐 양측의 요구가 어느 정도씩은 받아들여진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뉴욕타임즈 신문은 양측 협상단이 25일 저녁에 만났고 입법 문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는데요.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은 25일 저녁에 의사당을 떠나면서 우리는 하루 종일 백악관과 대화를 나눠 이견을 조율했다며 쉽지 않은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것, 그러니까 이 부채 한도 협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최종 합의문이 곧 나올 텐데 언제쯤 나올까요?
그건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오는 월요일인 29일이 미국의 현충일이라고 할 수 있는 메모리얼 데이로 연방 공휴일인데요. 메모리얼 데이 주말을 맞아서 의원들이 워싱턴을 떠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메카시 의장은 기자들에게 협상단이 주말 내내 의사당에서 일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재무부가 경고한 디폴트 시점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6월 1일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재무부는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이 특별 조치를 가동하고 있는데요. 이 6월 1일이면은 이를 이어갈 능력이 바닥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이 정부 부도 사태가 발생하는 건데요. 미국에서 정부 부채 한도는 의회가 법안으로 만들어서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한 후에 이 대통령이 서명을 해야지만 법으로 시행됩니다.
네. 하지만 지금 민주공화 양측이 합의를 못 본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공화당은 부채 한도 인상을 조건으로 정부 지출을 대폭 삭감하려고 하고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가능한 현 지출을 유지하려고 하면서 협상에 난항을 겪어왔습니다. 메카시 의장은 25일에도 지난해보다 지출을 줄여야 한다. 이것이 출발점이다라고 말했는데요. 반면 민주당 부채 협상단의 일원인 캐서린 클라크 의원은 이번 협상을 극단주의와 상식 간의 싸움으로 규정하고 공화당은 국민들이 파괴적인 삭감 또는 파괴적인 디폴트라는 불가능한 선택을 하길 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어떻습니까?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보면 의회가 그동안 뭐 몇 차례나 부채 한도를 상향했었습니까?
네, 지난 1960년 이후 총 78차례, 78차례를 인상했습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에도 이미 3차례 인상했는데요. 따라서 민주당 의원들은 전임 행정부에서는 공화당 의원들이 부채 한도 증액을 여러 차례 허용해 놓고서 왜 지금은 반대하냐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미국이 부채 한도 협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용 등급이 또 강등될 위기에 처했다고요?
맞습니다. 국제신용평가회사 피치는 24일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A로 매기면서 향후 연방정부 디폴트 위험과 관련해 등급 하향 결정을 할 그럴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에 백악관은 성명을 내고 피치의 이번 조치는 의회가 디폴트를 막기 위해 합리적이고 초당적인 합의를 신속히 통과시킬 필요성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자들은 미국의 신용 상태가 나빠진다면 대출자들의 금리 인상과 대량 실업 사태를 초래하면서 미국 국내 경제가 흔들리는 것은 물론이고 전 세계 금융시장에도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021년 1월 6일에 일어난 의사당 난입 사태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그 사태를 주도한 극우단체 대표가 징역형을 받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25일 의사당 난입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극우단체 오스키퍼스의 창립자 스튜어트 로즈 씨에게 징역 18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해서 여태까지 내려진 처벌 중 최고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법원은 이날 로즈 씨 외에 이 단체의 플로리다 지부장인 켈리 매그시 씨에 대해서도 징역 1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네,
징역 18년형. 상당히 높은 형량이죠, 말씀하신 대로?
네, 맞습니다. 워싱턴 지법의 아미트 메타 판사는 로즈 씨가 계속해서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형량을 내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선동 음모는 개인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심각한 범죄라고 지적하고 이 로즈 씨가 이 나라와 민주주의 근간에 지속적인 위협과 위험을 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 로즈 씨에게 적용된 혐의가 선동 음모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선동 음모라는 것은 무력으로 미국 정부를 전복 또는 파괴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선동에 공모했다는 혐의가 인정되려면 최소한 두 명이 이 공권력 전복을 위해서 무력을 쓰거나 법 집행을 지연시키는 데 동조한 것이 입증돼야 하는데요. 지난해 11월 배심원단은 로즈 씨와 매그 씨에게 적용된 이 선동 음모 등의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로즈 씨에 대해 25년, 매그 씨 씨에 대해서는 21년형을 구형했는데 실제 선고 형량은 좀 줄어든 거죠.
네. 자, 이 로즈 씨가 그때 어떤 역할을 했기에 이렇게 선동 음모 혐의가 적용된 겁니까?
네, 로즈 씨는 의사당 난입 사태 전에 오스키퍼스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을 위해 봉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의사당 난입 사태 당일에 의사당 내부로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손전화 등을 이용해서 의사당에 진입한 회원들과 연락하며 주의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로즈 씨가 전쟁터에서 자신의 군대를 시찰하는 장군처럼 행동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네, 자 법정에선 이 피고들 자신들의 그 혐의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로즈 씨는 자신은 정치범이라면서 우리나라를 파괴하는 사람들에게 대항한 것이 나의 유일한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오스키퍼스는 또 다른 극우 단체인 프라우드 보이스와는 달리 비폭력 단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은 회원들이 의사당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매그스 씨는 선처를 호소하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멍들게 한 사건에 연루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도 나는 자신은 폭력을 일으키거나 선동하기 위해 그곳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하지만 두 사람은 결국 모두 감옥에 가게 됐는데요. 검찰 쪽 반응 보겠습니다.
네, 메리 갈랜드 법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25일 선고는 민주적 제도에 대한 피고들의 심각한 위협을 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크리스토퍼 레이 연방수사국 FBI 국장은 이 판결이 2021년 1월 6일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과 합법적인 권력 이양을 방해할 음모를 꾸민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FBI의 약속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의사당 난입 사태 당시 이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 약 2천 명이 이 선거 결과에 불복해서 의사당에서 폭동을 일으켰는데요. 이 과정에서 5명이 숨졌고요. 이후 법무부는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범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처벌받은 사람들이 모두 몇 명이나 됩니까?
네, 법무부가 의사당 사태와 관련해 1,000명 이상을 체포했고요. 이 가운데 14명이 유죄 판결을 받거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14명 모두 오스키퍼스와 프라우드 보이스 회원들인데요. 이달 초 프라우드 보이스의 엔리케 타리오 전 대표와 다른 회원 3명도 선동 음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은 연방대법원으로 갑니다. 연방대법원에서 환경보호청의 규제 권한을 축소하는 결정이 나왔네요.
네, 연방대법원이 25일 환경보호청 EPA의 수질보호 관련 규제에 제한을 가했습니다. 환경보호청이 클린 워터 액트, 그러니까 이 수질오염방지법을 통해 적용할 수 있는 규제 대상을 축소해야 한다고 밝힌 겁니다.
수질오염방지법이 어떤 것인지부터 좀 알아야겠군요.
네, 이 법은 1972년에 이 연방의회에서 통과된 법인데요. 이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하천과 강 그리고 습지 등에 버려지는 독성물질로 수질 오염 상황이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질 오염을 막기 위해서 배로 다닐 수 있는 수로뿐만이 아니라 습지 등의 유독성 물질 배출을 통제한다는 것이 이 법의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투기하면 안 되는 물질에는 독성 물질뿐만이 아니라 모래와 자갈 등도 포함됩니다.
예. 자, 이번 소송이 어떻게 해서 대법원까지 간 걸까요?
네, 아이다호주에 있는 한 부부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부부가 지난 2004년에 이 아이다호주의 프리스트호수에서 약 90m 떨어진 미개발 땅을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3년 뒤인 2007년 이 부지에 집을 지을 준비를 했는데요. 부부가 이를 위해서 모래와 자갈 등을 옮겼는데 이 환경보호청 EPA가 건축을 중단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면서 예, 제동을 걸은 겁니다.
내 땅인데 국가기관이 집을 짓는 걸 허락을 안 한 거네요. 이유가 뭡니까?
네, 이들 부부가 매입한 부지가 이 클린 워터 액트, 이 오염 수질 오염 방지법에 의해 적용되는 곳이니만큼 집을 짓기 위해서는 사전에 허가를 받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이 주택 건축 허가를 받지 못했고요. 결국 이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앞서 항소법원은 환경보호청의 선을 들어줬는데 이번에 대법원이 이를 뒤집은 겁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 건국일의 연방 상원은 하원과 함께 나라 운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1789년부터 현재까지 상원 의원직을 맡았던 사람은 대략 2,000명이 조금 넘는데요. 역사를 살펴보면 이들이 남긴 흥미로운 기록들이 많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상원 의원에 관한 흥미로운 기록들 두 번째 순서로 선출되지 않고 임명된 상원 의원, 또 상원에서 가장 오래 재직한 당대표가 누구인지 등을 소개해드립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And my mom for those same 40 years cleaning houses that they'd have a child that could go on to serve in the United States Senate. You know, it's the American
지난 2020년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알렉스 파디아 캘리포니아주 총무처 장관을 연방 상원위원에 지명했습니다. 파디아 장관은 당시 부통령에 출마한 카멀라 해리스 상원위원 뒤를 이었습니다. 상원 통계를 보면 지난 1789년부터 지금까지 연방 상원위원직을 맡았던 사람은 모두 2002명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1913년에 비준된 수정헌법 제17조에 따라 선출되지 않고 지명으로 상원위원이 된 사람은 모두 203명입니다. 상원 역사에서 처음으로 지명된 의원은 민주당 소속 텍사스주의 리엔지 멜빌 존스턴 의원으로 그는 1913년 1월 4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아주 짧은 기간 상원의원 역할을 했습니다. 상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두 당에는 모두 대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아주 오랫동안 당대표를 맡았던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상원에서 민주당이나 공화당 소속으로 6년 이상 당대표를 맡았던 사람은 모두 16명입니다.
The way I'm going to go into this presidential primary season is stay out of it.
이 중에서 가장 오래 대표직에 있었던 의원은 두 명으로 현재 상원에서 소수당인 공화당 대표를 맡고 있는 미치 맥코넬 의원과 민주당 소속이었던 제임스 제이 맨스필드 의원입니다. 지난 1985년 상원에 입성한 맥코넬 의원과 1953년에 상원의원이 됐던 맨스필드 의원은 모두 16년 동안 대표직을 맡았습니다. 지금까지 연방 상원의원 대부분은 공화당이나 민주당 소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원 역사를 되돌아보면 제3당이나 소수당 소속 의원도 꽤 있었습니다. 이런 의원은 지금까지 모두 77명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먼저 등장했던 제3당 소속 상원의원은 1831년부터 이듬해까지 제정의당 소속이었던 로버트 Y. 헤인 의원입니다. 민주당이나 공화당에 적을 두지 않았던 상원의원 중에 현직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버니 샌더스, 앵거스 에스킹 주니어, 그리고 키어스텐 시네마 의원으로 이들은 모두 무소속입니다. 이 가운데 시네마 상원의원은 2018년 민주당 당적으로 상원의원에 당선됐지만 올해 1월 3일부로 무소속으로 전환했습니다. 반면 샌더스 의원과 킹 의원은 처음부터 무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상원의원에 관한 흥미로운 기록들 두 번째 시간으로 선출되지 않고 지명된 상원의원 또 가장 오래 재직한 당대표가 누구인지 등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 나라 러시아. 지금 1년 넘게 이웃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는 세계 최초의 공산주의 국가였던 소련의 일부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이 시간에는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의 정부 형태와 권력구도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입니다.
러시아의 정치체제.
1991년 소련이 붕괴하면서 탄생한 러시아 연방의 헌법에 따르면 러시아의 정치체제는 이원집정부제와 공화제를 기본으로 합니다. 이원집정부제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요소를 결합한 제도를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위기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행정권을 전적으로 행사하지만 평시에는 총리가 행정권을 행사하고 하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의원내각제의 형식을 취하는 겁니다. 러시아 헌법은 대통령은 국가 원수, 총리는 행정부 수반 역할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러시아의 정치체제는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된 강한 중앙집권제의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원칙적으로 다당제 정치를 허용하면서 민주주의를 표방합니다. 70년 이상 공산당 단 한 개 정당이 집권하고 있는 일종의 당국가인 중국과는 표면적으로 결이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러시아의 정치체제는 또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의 3부로 구성된 서구식 민주주의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러시아 입법부.
러시아 연방의회는 양원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원인 연방평의회 그리고 하원인 국가 두마로 나뉘는데요. 양원은 별도로 회의를 개최하고 독자적으로 권한을 행사합니다. 지난 2021년 총선을 통해서 구성된 현 국가두마는 8대로 의장은 바체슬라프 볼로딘입니다. 국가두마의 의원수는 450명, 임기는 5년입니다. 연방평의회는 러시아 연방을 구성하는 각 행정주체에서 2명씩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되며 임기는 역시 5년입니다. 지난 2011년부터 발렌티나 마드비에코 의장이 연방평의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여느 민주주의 국가들처럼 러시아 연방의회도 법을 만들고 각종 조약을 비준하는 등 외교 정책에 관한 권한을 가지며 예산을 승인하고 대통령 탄핵 등의 권한을 갖는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러시아 국가 두마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전보장회의 부의장이 대표로 있는 친정부 정당인 통합 러시아당이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사실상 푸틴 대통령과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 행정부.
러시아의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군 최고 통수권자입니다. 임기는 6년이고요.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됩니다. 러시아는 지난 2020년에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 관련 부분을 대폭 손질했습니다. 개정 이전에 러시아 헌법은 동일한 인물이 두 차례 이상 대통령직을 연임하지 못하게 했는데요. 개정된 헌법에는 동일 인물이 두 차례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살리면서 단 현재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거나 이미 수행한 사람의 기존 임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20년 넘게 집권하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셈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당시 4년 임기의 대통령직을 두 번 수행한 후에 총리로 물러났다가 2012년부터 개헌을 통해서 바뀐 6년 임기의 대통령직을 두 번째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러시아 연방은 1991년에 출범했으니까 지금 30년 조금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20년 이상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의 초대 대통령은 보리스 옐친이고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했습니다. 이 기간에 푸틴 대통령은 총리직을 지냈는데요. 마쿠에서 사실상 권한을 행사했다는 분석입니다. 러시아는 내년 3월 17일에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 푸틴 대통령은 아직 구체적인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서도 헌법상 문제가 없다면서 재출마 여지를 남겼는데요. 개정된 헌법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길게는 2036년까지 대통령직을 맡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를 넘겨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푸틴 대통령의 대선 가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러시아 사법부.
러시아 사법부는 헌법재판소와 연방대법원, 각 지방법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최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판사 수는 간혹 변동이 있는데요. 현재는 11명의 재판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임기는 12년으로 대통령의 추천을 받아서 연방평의회가 임명합니다. 러시아 헌법재판소가 내린 주요 판결 가운데서 국제적 논란을 일으킨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지난해 10월 우크라이나 4개의 점령지 편입에 대해서 합헌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루안시크, 자포리자, 헤르손 등 4개 지역에 대한 합병을 선언하고 해당 지역 친러 행정부와 조약을 체결했는데요. 러시아 헌법재판소는 4개 지역 통합에 관한 이 조약이 러시아 헌법에 부합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는 러시아 헌법재판소가 푸틴 대통령의 정치적인 도구가 되고 있다는 비난이 일었습니다. 사법부의 주요 기능은 법률을 해석하고 이를 적용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푸틴 대통령의 권력을 강화하면서 러시아 사법부가 사실상 행정부의 하수인 역할을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의 화제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옌스 스톨덴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입니다. 옌스 스톨덴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오는 10월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지난 2014년 10월 나토 사무총장에 취임한 지 9년 만입니다. 스톨덴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노르웨이 사람입니다. 1959년 3월 노르웨이의 수도인 오슬로에서 태어났습니다. 오슬로 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고 한때 언론사와 노르웨이 통계청에서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1993년 총선에서 오슬로 지역구에 출마해 처음 당선된 이래 산업에너지부 장관, 재무장관 등 요직에 중용되면서 노르웨이 정치권에서 큰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2000년 셸 막네 본데비크 총리 정부가 의회의 불신임 결의에 따라 퇴진하고 노르웨이 최대 정당인 노동당의 부대표였던 스톨덴베르그 총장이 본데비크 내각의 자녀 임기인 2001년까지 총리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스톨덴베르그 총장은 이후 2005년부터 2013년까지 노르웨이 총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2013년 9월 총선에서 한 번 더 총리직에 도전했는데요. 하지만 노동당 중심의 연합정당이 다수당의 지위를 잃으면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스톨덴베르그 총장은 2013년 12월 유엔으로부터 기후변화 특사로 지명받고 이듬해까지 일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3월 나토의 북대서양 이사회 지명으로 그해 10월 1일 사무총장으로서 첫 번째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나토 사무총장 선출은 공식적인 절차는 따로 없고 회원국들의 만장일치의 합의를 통해서 이뤄집니다. 스톨덴베르크 사무총장은 재임 기간에 몇 차례 난제를 만났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제기한 도전이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토의 사명과 역할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회원국들과 갈등을 빚었는데요. 스톨덴베르크 총장은 원숙한 지도력과 조율 능력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동맹국들 간의 균열을 봉합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또 스톨덴베르크 총장은 지금 전 세계 최대 안보 위기인 우크라이나 전쟁을 맞아서 최일선에서 나토 동맹국들을 이끌면서 어려운 임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나토 회원국 안에서는 스톨덴베르크 총장을 설득해서 임기를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솔덴베르그 총장이 과연 이들의 잔류 설득을 받아들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러시아의 정치 체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뉴스 속 인물로 옌스 스톨덴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다른 사람의 안 좋은 상황을 비난하게 되는 기회를 잡아 신나있다, 들떠있다. 그러니까 신나서 들떠있는 이유가 다른 사람의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일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John, have you seen the news lately? The press is having a field day with the latest scandal.
What happened now? It seems like there's always something juicy for them to sink their teeth into.
It turns out that David, your governor, has a mistress.
The press loves these kinds of scandals. They thrive on sensationalism and feeding the public's curiosity.
Exactly. They are painting this entire story with bold headlines and dramatic narratives. It's hard to separate fact from fiction in their coverage.
주지사에게 애인이 있다는 소식으로 언론이 아주 신이 나서 들떠있다.
Have a field day.
운동회 날이다. 운동회가 있는 날은 신나는 날이죠.
Have a field day.
Have a field day는 신나서 들떠있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불행으로 안 좋은 소식을 비난할 때, 오늘 대화에서처럼 주지사의 여자 문제 같은 스캔들이 터졌을 때, 언론이 대서특필하고 모두가 이 소식을 다 전할 때 언론은 having a field day, 아주 신나서 들떠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The press is having a field day with the latest scandal.
자, 그럼 대화 느린 속도로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ave you seen the news lately? The press is having a field day with the latest scandal.
What happened now? It seems like there's always something juicy for them to sink their teeth into.
It turns out that David, your governor, has a mistress.
The press loves these kinds of scandals. They thrive on sensationalism and feeding the public's curiosity.
Exactly. They are painting this entire story with bold headlines and dramatic narratives. It's hard to separate fact from fiction in their coverage.
대화 해석해보죠.
Have you seen the news lately?
최근에 뉴스 봤어요?
The press is having a field day with the latest scandal.
언론은 최근의 스캔들, 부도덕한 사건, 스캔들로 아주 신나 있어요.
It seems like there's always something juicy for them to sink their teeth into. It seems like there's always something juicy.
여기서 juicy는 즙이 많은 이란 뜻이 아니라 재미있는, 흥미로운 이런 뜻입니다.
Sink your teeth into something.
Something, 어떤 것에 뭔가에 sink, 가라앉힌다. Your teeth into, 이를 문다. 이빨을 어떤 것에 깊이 문다. 그러니까 이 뜻은 뭔가에 깊이 빠져든다 이런 표현입니다.
It seems like there's always something juicy for them to sink their teeth into.
항상 흥미로운 빠져들 만한 어떤 게 있어요.
It turns out that David, your governor, has a mistress.
Turns out 어떤 것으로 밝혀지다.
Your governor has a mistress.
당신의 주지사는 정부가 있어요. 애인이 있어요.
The press loves these kinds of scandals.
언론은 이런 류의 스캔들을 좋아합니다.
They thrive on sensationalism and feeding the public's curiosity.
그들은
thrive on sensationalism.
선정주의를
thrive on
즐긴다.
thrive on something.
어떤 것을 즐기는 겁니다.
They're painting this entire story with bold headlines and dramatic narratives.
그들은 이 전체 줄거리를 굵은 기사 제목과 극적인 전달 방식으로 얘기합니다.
It's hard to separate fact from fiction in their coverage. It's hard to separate.
분리가 어렵습니다.
Fact from fiction. Fact.
사실.
Fiction.
허구.
It's hard to separate fact from fiction in their coverage.
그들의 취재에서 사실과 허구를 가리는 게 힘들어요.
The press is having a field day.
언론은 아주 신이 나서 들떠 있어요.
Have a field day.
신나서 들떠 있을 때 쓸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불행으로 안 좋은 소식을 비난할 때.
The press is having a field day.
언론은 아주 신이 나서 들떠 있어요. Everyday English, 귀요의 매일 영어. 오늘은 다른 사람의 안 좋은 상황을 비난하게 되는 기회를 잡아서 신나 있다, 들떠 있다. 그러니까 신나서 들떠 있는 이유가 다른 사람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일 때 쓸 수 있는 표현.
Have a field day.
대화에서 어떻게 쓰는지 배웠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 이어집니다. 진행의 두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A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